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스도 집 안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적어도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며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도 이 이름은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왕의 추종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그 당시에 참으로 쉽게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 당시로서 유대인들의 더욱 심한 박해를 가져오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따르는 이단자들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이들이 한 공동체의 자리를 잡게 되어졌다라는 이 말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주변 정황들도 이 일에 대하여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 이 이름들은 정말로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이 이름은 교회가 부른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이단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교회들이 부른 이름도 아닙니다. 이 이름은 정말로 교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라고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름은 그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그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리스도 집 안의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비록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좋은 의미도 아니고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의미도 아니지만 때때로 비난시킨 그런 의조의 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기쁜 일이고 참으로 행복한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때때로 배타적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복음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수용적이었습니다. 복음에 의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수용적이었습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라고 이름하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이고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공동체이고 교회는 수용적인 그런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하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될 때 신자들과 결혼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굉장한 그런 비판들을 가져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기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당한 예배이고 이제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한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가운데 모인 웹사이트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는 의견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어쩌면 이 의견들이 주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에 근거를 두고 둘러댈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라고 하기를 즐겨 말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경건과 감염병의 예방을 두고서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신자다움을 포기하는 그런 일은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이름은 단순히 칭찬이라기보다는 비난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복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사람들과 다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드러나고 있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부르는 예수를 따르는 이단이라고 불릴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디옥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 당신의 교회, 즉 유대인들의 배교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시고 은약의 공동체를 세우시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새 은약의 공동체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새 은약의 공동체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리스도 집 안의 사람들을 말하는 새 은약 공동체로의 그리스도인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복음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첫째, 안디옥에 복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 안디옥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셋째, 안디옥의 복음에 머무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안디옥에 복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의 주의 복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는 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유사하게 들려지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일을 두고서 말할 때에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여지고 주의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이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으로서 이 말씀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사마리아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하여졌는가? 비로소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흩어진 자들이 지금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안디옥에 주의 복음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해지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나바는 사울을 동역자로 불러들여 한 사역으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는 정도로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복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본 바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즉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로부터 계속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심판주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법 없는 자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그를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를 원수를 심판하기 위해 그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공중근세로부터 쫓겨나는 그 현상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오늘 이 시대에 결박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될 때 그 성경에서 사단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주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삼위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사단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복음을 전파하니 공중으로부터 떨어지는 현상을 봅니다. 공중에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할 때 그 권세로부터 쫓겨난 사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 그들은 결박되어진 사단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단이 아무리 맹위를 떨치고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결박되어진 사단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사단이 너무 강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자기 우편에서 자기와 동등한 권위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베드로는 결론 맺기를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는 메시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순교회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옛 선지자들이 의인이 올 거다. 너희를 구원한 그 의인, 그 그리스도 올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임의대로 비판하고 매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을 잡아서 그들은 로마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의인을 잡아서 그들은 로마로 넘겨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인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살인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재판하는 자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을 잡아준 자이며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즉 의인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안디옥에서 울려 퍼진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다 읽을 수 없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이 사실에 드러납니다. 이는 적어도 이 본문 이전에 사도들을 통해 증언인 것이며 이는 더욱 주 예수께서 지상사역에 밝히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육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래로 모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집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사역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가 그리스도 되심에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설교 본문 이전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하여 유대인들에게 임한 생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회심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이 부정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보자기, 네 귀퉁이를 가진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을 바라봅니다. 그 짐승들은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섞이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는 고넬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 그들과 섞이는 것이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섞인 세상 끝까지 나아간 그 교회는 부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헬라인들이 나아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그리스도는 전파되어졌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가 되어져 만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안디옥에 구체적으로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 알려졌지만 안디옥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19절과 20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20절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이 생각할 때 이들이 앞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헬라인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동등하게 전하여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여도 그 입으로의 말씀을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은 그 당시로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지금 유대인들이 가서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제한적이다라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이해하게 될 때 이 말씀들은 정말로 유용한 말씀이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유대인에 그 누구에도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은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즉 주께서 성천전에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적어도 8장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의 말씀이 전파되었던 현상들.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 세상 끝날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들이 지금 성취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을지라도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그들 가운데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복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세상 가운데 말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야만 합니다. 야외 하나님은 그 복음을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들과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두고서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하였고 효과적으로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가는 말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하신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구원의 사역은 주 하나님의 손을 통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주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이 고백을 거절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의 백성은 이 고백의 내용들을 세상 가운데 말해야만 합니다. 그때 정말로 복음의 효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생각합니다. 둘째, 안디옥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주의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진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복음을 전한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이 사역에 가장 적합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머물러 있다라는 이 단어는 한 장소에 남아있다, 한 사람과 함께 남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한 장소에만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함께 머물러 있는 것, 한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말합니다. 굳은 마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이 굳은 마음으로라는 이 말은 본문의 의미를 아주 잘 살려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결정력 있는 마음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굳다라는 이 굳은 마음은 의도, 목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자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한 장소에 남아있는 사람, 마음의 굳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한 사람과 계속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잘 보고 있는 그런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라는 그 고통의 현장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계속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과 연합시키는 그 일들. 여러분 인간인 주님은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는 이 잔이 자신에게 지나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육신의 고통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보면 이런 현장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 뜻과 부합하지는 많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로 머물러 버립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나의 원대로 조작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만약 그러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한 번 들음으로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계속 되어져야 하고 그 복음에 대한 고백은 계속 되어져야 될 복음입니다.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말로 끝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끊임없이 되어져야 될 그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위하여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교백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나바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안디옥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의 머무름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왜 지금 한국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에 주의 말씀이 없는가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도 거기에 머무르기 힘든데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무름의 일들은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바나바의 근면 앞에서 교회는 주의 말씀을 공급하였고 주의 교회는 성도들을 주의 손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에서 파손합니다? 저는 잘 믿다가 믿음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왜 그러합니까? 왜 믿음에서 파손한 것입니까? 왜 믿음에서 파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믿음에 파손한다라는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분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번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건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정당하지 않건 간에 내 삶 가운데 주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오늘 파손하는 겁니까? 근데 왜 어제 우리는 믿음에 파손했던 것입니까? 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 그분의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다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리라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주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내 원수로 즉 주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단이 너희 네 발밑에 밟힐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그를 짓밟아버릴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은 앉아계셨습니까? 정말로 주님은 앉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믿습니까? 이 사실은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합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셨고 그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를 서서 보시는 그 현장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도대체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 현장에서 주께서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 이해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말합니다. 결박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이 사실의 한 목적으로 한 사람 안에 서 있는 그런 존재로 서 있기를 주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주의 백성다움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아닌 곳에 자신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말씀 아닌 곳에 자신을 내주어 버립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위치에 계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절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괜찮지요. 그래서 성경 다 몰라도 됩니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시고 있고 그리스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도대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그 복음의 내용들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만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아닌 곳에 자신을 내주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 설교 세 번째 대지로 나가게 합니다. 셋째,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 아버지와 같은 목적 안에서 아버지 안에 머무름에 교제하고 있듯이 그러한 신앙의 걸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무름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 목적으로 한 뜻 안에서 한 분 안에 거하는 곳,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안디옥 있는 그 사람들이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리스도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불리워진 것입니다. 이름은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밝히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두고 유대인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단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교회가 지어준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 저 사람들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이름은 그들이 불러준 이름이 아니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준 것입니다. 이름은 그들이 선하다고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가장 수준 높은 도시가 안디옥, 수준 낮은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정말로 땅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반듯하게 살고 더 도덕적으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피는 받을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도덕적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두고 마치 어떤 다른 요소를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칭찬받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다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칭찬받는 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그를 믿는 그 백성들이 그분의 뜻과 목적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모습을 두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집 안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추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집 안의 사람들로 일사불란하게 일함으로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를 세상의 배타성을 가진 그런 공동체로 비난어조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참된 교회를 드러내므로 세상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을 수용함으로 때때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는 비난조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다니는 신자들이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립니까?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비난합니다. 왜 교회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자기 배만 부립니까? 라고 그렇게 쉽게 비난해버립니다. 교회가 마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만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만 합니까? 이런 현장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이런 현장 앞에서 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주님이 가져오실 그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었습니다. 비록 어떤 도덕적인 모습이나 어떤 모습에도 완전성이 아닐지라도 그 모습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저들이 오는가? 아니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신자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가? 왜 저들은 정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가? 왜 저들은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 되어진 그 교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야기를 들었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구브로 출신 바라바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유로자를 보내어서 그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하여 너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사람 안에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건면하였고, 이 건면을 더 잘 이루기 위하여서 바울을 불러와서 지금 그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을 불러와서 함께 사회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와 두 개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칭송받았기 때문에 당신네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우쭐거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글라우드 시대에 기근 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그들은 그들의 형편껏 헌금하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연보를 그들의 손에, 장로들의 손에 전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우리는 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름의 소리가 들려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정말로 바른 교회입니까? 라고 말할 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세상도 보고 있습니다. 세상도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때때로 배타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때때로 수용적인 모습으로 교회됨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쉽게 보여지고 쉽게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비록 교회가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바라볼지라도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그 교회는 쉽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지금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주님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계십니다. 사단을 결박해 두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명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그 하나됨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리스도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자를 보내시사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에 굳게 머물리시라.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 한 사람 안에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은 정말로 머물러 있게 되어졌고 그 머무름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 안에서 그들은 배타적인 이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런 이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르고 너희는 유대인들과도 다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로서 오늘 성도들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목적으로 한 뜻 안에서 한 진의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냅시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아멘.